창세기 12번 메시지, 생명의 흐름 안에서의 건축을 위한 변화. 이 메시지에서 잠깐 이야기를 돌려 성경의 여러 부분에 게시된 귀중한 재료들을 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이러한 재료의 세 종류, 즉 금과 진주와 호마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금과 진주와 보석의 몇 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면 금세공 장식에 박아넣은 호마노는 에봇의 어깨에 달렸으며 열두 보석은 대제사장이 입는 흉패의 금에 붙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중한 재료들은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도 언급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에 조심해야 하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진주를 은으로 바꾸었지만 다른 두 종류의 재료는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베드로를 가리켜 교회 건축을 위한 돌이라고 하심으로써 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집의 건축을 위한 산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신약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인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헬라어로부터 정확히 번역되었는데, 즉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도 같은 헬라어가 나오는데 그 올바른 번역은 주의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변화라는 헬라어가 신약에서 적어도 두 차례 발견되는데 그것은 곧 신진대사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이 변화란 단지 외적인 변화만이 아닌 조직의 변화, 신진대사의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란 그 물질적인 형태와 요소가 다른 형태와 요소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석은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의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변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에서는 전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전 메시지에서 우리가 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방법, 즉 생명인 하나님 자신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을 지어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담고 그의 전 존재 안으로 하나님이 동화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생명나무 가까이에는 생수가 흐르는 강이 있었고 그 강이 흐르는 곳에는 금과 진주와 호마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이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는 쓸데없는 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단락, 한 구절, 한 자라도 함부로 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호흡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동산과 나무와 사람과 강과 세 가지 보석을 묘사하는데 거의 한 장을 소비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이 계시의 씨앗의 뒷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사람과 생명은 창세기 1장에 뿌려진 씨앗으로서 성경 전체에 걸쳐 발전합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씨앗은 그 다음 성경, 특별히 신약에서 자라고 사도들의 서신에서 수확이 나타나고 계시록에서 추수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뿌려진 것들은 모두 다 계시록에서 풍성하게 거두어집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해서 창세기와 계시록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 봅시다. 창세기 2장을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생명나무 옆에는 흐르는 강이 있어서 금과 진주와 9만 호를 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마련한 장소는 동산인데 그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물질들을 의미합니다. 그 동산 안에서 우리는 피조물들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동산을 볼 수 없고 성이 있습니다. 성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지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창조가 있었으나 계시록 21장 22장에는 건축이 있습니다. 그 성에는 또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납니다. 더구나 그 성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와 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산에 있는 강과 상통합니다. 더구나 계시록에서는 세 종류의 귀한 재료가 자연 상태로서가 아니고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된 성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씨앗으로 뿌려진 것이 계시록에서 추수로 수확된 것입니다. 씨앗이 성장하고 수확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념이 아닙니다. 성경 첫 장과 마지막 장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처음에서 동산을 보고 성경의 마지막에서는 하나의 성을 봅니다. 동산과 성 사이에 긴 과정이 발생되고 수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에서 뿌려진 씨앗은 성에서 추수됩니다. 이 씨앗은 생명나무, 생수의 강, 그리고 세 가지 귀한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추수가 이루어질 때 그 귀한 재료들은 자연 상태가 아닌 서로 알맞게 연결된 건축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지어진 건축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 온 성이 정금의 산인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흙으로 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 정금의 산은 또한 정금의 성입니다. 금이 그 성의 건축을 위한 기초요 대지입니다. 보석들은 새 예루살렘의 성벽 안으로 건축되어 있고 모든 문들은 큰 진주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터는 금이요, 벽은 보석이요, 열두 문은 진주입니다. 이 성은 동산에서 본 그 귀한 재료들로 지어진 것입니다. 즉 창세기에서 동산에 있었던 귀한 재료들이 계시록에서는 성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의 해석이 아닙니다.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한 건축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터를 닦아놓고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축에 무슨 재료를 사용합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진주를 은으로 바꾸었는지는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만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야 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금과 나무, 은과 풀, 보석과 집은 서로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나는 이 사실을 알고 흥분했었습니다. 나는 창세기 2장에서 보석들을 보았고 계시록에서 똑같은 재료로 지어진 성을 보았습니다. 또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요 이 모임이 바로 건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금이고 은이고 보석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신령한 건축의 재료들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에게는 자기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견대와 흉패를 차야 했습니다. 때에는 커다란 두 개의 호만호가 있는데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흉패에는 아름답게 아로새긴 금세공이 있는데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이 각각 3개씩 4줄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 흉패의 12보석은 새 예루살렘성의 12이라는 숫자와 상통합니다. 성과 흉패의 12이라는 숫자는 다 셋에 넷을 곱해서 된 것입니다. 흉패에는 4줄의 보석이 있는데 한 줄의 보석이 각각 3씩입니다. 또 성에는 동서남북에 각각 문이 3씩 있어서 성과 흉패 양쪽에 다 12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보석의 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숫자와 같습니다. 더구나 이 12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그 성의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일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신약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금과 보석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대제사장의 흉패는 장래의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입니다. 마찬가지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교회도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열두 사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를 합하면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의 열두 대문에 있고 교회의 열두 사도의 이름은 그 성의 열두 기초석 위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장세기의 동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의 성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성경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동산과 성 사이에는 두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에는 열두 이름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금, 은, 혹은 진주, 보석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동산과 성과 신구약의 두 백성은 다 세 종류의 귀한 재료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동산과 성 사이에는 두 백성, 이스라엘과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누리게 하는 생명과 강도 있습니다. 시편 36편 8절,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샘과 기쁨의 강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과 7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떡과 생수의 강을 누리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보석에 대해서뿐 아니라 생명과 강에 관해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1장에는 진주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은이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은이 구속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뜻은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구속도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2장의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죄가 영원히 추방될 것입니다. 죄는 창세기 3장에 처음 들어왔고 계시록 20장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1장에서는 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속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구속을 위한 은은 필요 없고 거듭남을 위한 진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속은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구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은은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1장 사이에서 구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은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하여 변화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만들고 사람의 영을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과 그분을 영 안에서 섬겨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정확한 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물론 입으로 마십니다. 하나님은 생수입니다. 그분을 생수로 마시려면 우리는 그분을 접촉하기 위해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 영을 사용할 때 우리는 생수인 하나님을 실제로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접촉하고 경배하기 위한 영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을 생명과 생명의 공급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이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음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를 먹음으로 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흐름이 됩니다. 잘 먹기 위해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먹을 생명의 떡이 나오고 7장에는 우리가 마실 생수가 나옵니다. 물 없는 음식은 먹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물 없는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음식인 생명나무와 음료인 생명강이 있습니다. 음식이 먼저이고 음료는 그 다음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음식으로 먹을 때 주님은 또한 우리 안에 흐르는 생수가 됩니다. 사람으로 신성한 본성을 가지게 함, 금.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생수의 흐름이 세 가지 보석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금인데 그것은 신성한 본성을 나타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금이 신성을 상징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금은 그 자체가 변화된 물질이 아닌 원료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진주와 보석은 변화된 물질입니다. 그것들은 한 가지 물질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창조된 그대로이며 변화되거나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철이나 쇠는 세월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러나 금은 그대로입니다. 금은 가장 강하고 변치 않는 원료입니다. 그러므로 금은 귀하고 비싸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을 상징하기 위해 금을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금의 요소가 우리에게 더해진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경배할 때 당신은 자신이 금이 된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빛나고 귀하고 무게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당신은 가볍고 천박했습니다. 그러나 두 시간 정도 기도하고 난 후에는 당신 속에 무언가 귀하고 빛나고 무게 있는 요소가 있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생명은 당신 안에 금을 만들기 위해 흘러 들어옵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자매들의 장보기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령 자매들이 두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합시다. 기도가 끝난 후 자매들은 자신이 귀하고 무게 있음을 느낍니다. 그 후 당신은 백화점에 가서 당신 속에 금은 까맣게 있고 물건 사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느슨해진 태도로 물건을 살 때 당신은 당신 속에 금이 금방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당신의 느낌에서는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반대로 두 시간의 기도가 끝나고 시장에 가려 할 때 속에 있는 느낌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멘, 주여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당신 속에 금의 무게가 좀 더 증가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영 안에서 걸을 때 우리 속에 금, 즉 하나님의 성분이 계속 증가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영 안에서 살면 우리 속에 금은 날마다 증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은 우리에게 그분의 본성을 더욱 더해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생명의 흐름으로 그분의 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은 이런 방법으로 시작됩니다. 변화란 원래의 요소에 새로운 요소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색이 창백할 때 화장으로 얼굴에 색칠을 하는 것은 표면적인 미화이지 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요소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바로 먹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영양 많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내 속은 변화를 받고 생명 안에서 신진대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일어날 때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고 낡은 요소는 배출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사람으로 거듭나게 함, 진주. 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죄의 피로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진주가 은으로 바뀌어졌지만 진주는 하나님의 원래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성경에서의 진주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많은 체험을 거친 후 이제 우리는 진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주는 어떻게 생깁니까? 바다에 사는 조개 속에 모래 한 알이 들어가서 상처를 줍니다. 그 조개의 몸속에서 액체를 분비하여 그 모래를 둘러싸고 그것이 결국 진주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살았던 진주조개입니다. 우리는 그 조개에 들어가서 상처를 입혔던 모래알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그 생명의 본질을 분비해서 한 겹 한 겹 우리를 둘러쌉니다. 결국 이 생명의 분비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우리는 진주가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원래 조그마한 모래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비액으로 진주가 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든 문은 진주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구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듭났으므로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주가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왕국의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문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이 들어섰을 때 우리는 금으로 된 길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따라 행할 때 이 신성한 본성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됨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당신은 다만 당신 속에 있는 신성한 본성, 그 정금으로 된 길을 따라 행하십시오.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신성한 본성을 따라서 이발합니까? 자매들이여, 당신들은 신성한 본성에 따라서 물건을 삽니까? 나는 그 정금의 길이 결코 우리를 극장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극장을 향할 때 당신은 진흙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모두 정금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정금의 길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케함, 보석. 우리에게 진주문과 정금의 길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진 성벽은 아직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시키려고 세워진 경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건축입니다. 계시록 4장 2절 3절에서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벽의 제1 기초석 역시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벽옥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주문을 통과하고 정금의 길을 걷고 있지만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제외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성벽으로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벽은 변화에 의해 지어집니다. 성벽의 재료는 변화된 보석입니다. 변화된 백성만이 함께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석은 어디에서 옵니까? 보석은 변화된 것입니다. 모든 보석은 본래에는 다른 물질들이었습니다.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은 압력과 열기에 의해서 화성암이 되고 또 다른 것들은 압력과 물의 흐름에 의해서 수성암이 되어 나중에는 모두 보석이 됩니다. 금강석은 탄소가 열과 압력을 받아낸 것입니다. 극도의 압력과 뜨거운 열로 탄소가 금강석이 됩니다. 이것이 보석의 변화 원칙입니다. 아, 우리는 불에 타고 생명수의 흐름에 씻기고 압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문을 지나 정금의 길을 걸을 때 당신은 모든 면에서 당신이 주님 앞에 온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문과 길에 관해서는 온전합니다. 정금의 길을 걸을 때 당신은 주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형제인 당신은 지극히 좋은 자매를 아내로 기대할 것입니다. 또한 자매들은 훌륭한 형제를 남편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이 즐거움임과 동시에 괴로움임을 증거합니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모든 아내는 남편의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에게 누림을 줄지 모르지만 당신은 또한 고난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를 괴롭히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지라도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 자신의 경륜에 따라 주님의 주지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생기는 괴로움 이외에도 괴로움은 많습니다. 정금의 길에는 많은 고통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엌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화덕이나 오븐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들 없이는 알맞게 요리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의미로는 교회가 동산이지만 다른 의미로 교회는 식당이요 부엌입니다. 부엌 없는 식당은 텅 빈 것입니다. 교회 부엌은 여러 칸으로 된 커다란 화덕입니다. 그 화덕에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교회에서 실제로 불에 타고 있음을 경험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인도하는 형제들이 서로 끊임없이 태워줍니다. 남편은 아내를 태우고 아내는 남편을 태웁니다. 이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비록 이 그릇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 재료는 진흙이어서 새 예루살렘과는 상대가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벽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변화된 돌들 뿐입니다. 우리가 보석으로 변하기까지는 많은 압력과 불의 연단과 생명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 압력과 불의 흐름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 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의 건축을 위해서 바울은 올바른 방법으로 교회를 건축해야 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활동은 금과 은과 진주와 보석이 아닌 나무와 풀과 지푸로 된 것입니다. 금이 신성한 본성을 의미하듯이 나무는 우리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우리는 실수를 범할 때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성을 하나의 변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성은 하나의 부활한 인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인성은 하나님의 교회 건축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건축은 나무의 인성이 아닌 변화된 인성을 필요로 합니다. 풀과 은과 대치됩니다. 성경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풀은 육신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풀은 나무처럼 단단하지 못합니다. 약하고 상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풀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집입니다. 집은 곡식을 털고 난 다음에 남는 줄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보여주는 생생한 대조와 같이 땅에서 나온 집은 변화된 물질인 보석과 대치가 됩니다. 나무는 열매 없는 수목이요 집은 알곡 없는 수확물입니다. 우리는 타서 없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건축에 쓸모없는 나무나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건축을 위해서는 신성한 금과 거듭난 진주와 변화된 보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건축이 더 자연스럽고 쉽게 됩니다. 금과 진주와 보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귀한 재료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처소를 이루기 위해 서로 연결된 건축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변화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통하여 주님이 우리 모두를 그분의 건축을 위한 변화의 실제 안으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